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첫 부분인데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설립을 했죠. 교회 창립자는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어떤 누구도 대신하거나 또 대체될 수가 없죠. 교회 창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워지는 지역교회를 우리는 보통 설립이라고 하죠. 예.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는 원래 그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하면서 여기저기 쫓겨도 다니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아덴에서 쫓겨납니다. 사회 질서를 복음 전한다는 명목으로 문랑케 했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서 큰 또 분쟁이 벌어지고 거기서 쫓겨나죠. 쫓겨서 도망간 데가 사실은 고린도라는 대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지도를 보면 항구 도시죠. 이 도시는 상업도시입니다. 뭐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얼마나 그 돈이 또 재정이 흥청망청 많았던지 뭐 개도 돈을 물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부유한 도시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세계처럼 또 신지식을 사모하는 기운이 아주 팽창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신지식을 쫓는 그런 풍토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부유한 도시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주 음란했습니다. 아프로디테 같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심지어는 음란하면 코린티안,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 같은 인간들, 이거는 뭘 은유적으로 대변하는 표시인가 하면은 음란한 사람들, 고린도 도시 같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곳에 도착을 해서 그는 생업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세 사람은 하필 업이 같았어요.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죠. 사정을 듣고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저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쫓겨서 고린도에 왔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예수 믿는 이유로 로마 시내에 살다가 쫓겨서 여기까지 흘러와 텐트를 만드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세 사람은 공통분모가 하나 있죠. 자의적으로 여기 어떤 꿈을 가지고 찾아온 도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쫓겨서 온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실상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바울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출발이에요. 우리는 이런 간단한 개요를 통해서 한 가지 굵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의 원리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자의적인, 의도적인, 주도적인 어떤 계획이나 도모로 진행되거나 경영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결과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경영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겪고 나서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런 원리를 따르자면 우리 인생사에 벌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한번 자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 참 그렇게 떠밀릴 때는 막막했고 기가 막혔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까지 두신 하나님의 경영의 솜씨를 발견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선뜻 이해도 잘 안 되고 해석할 수도 없고 할 때는 딱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나를 향하여 최고의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6월 한 달에도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노트 한 권을 받았어요. 여기 어떤 그림들이 그려질까?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는 암울한 그림일 수도 있겠고 또 모호한 회색빛 그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최고로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내 앞에 어떤 일들이 부딪히건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 뒤에 넘어 하나님의 경영을 믿으시는 6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목회자가 그저 한 교회에 뭐 20년씩 원로될 때까지 만세반석처럼 그렇게 있을 수 있는 형편과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사방에 복음 전할 때는 많고 또 사도들은 턱없이 부족하고 해서 길어야 2년 또 2년 남짓 이 정도 한 교회에 겨우겨우 그저 몇 사람 일꾼 정도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야 되는 이런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사를 봐도 그래요. 선교사 한 분이 또는 시골에 목회자 한 분이 주일만 되면 아침에 산 너머 암흑의 교회 갔다가 또 오후에는 부지런히 또 산 너머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왜? 목회자가 부족했으니까 없었으니까 그러던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이 당시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제 겨우 일꾼들을 기초적인 일꾼들만 세우고 훈련을 해놓은 다음에 떠나는 거예요. 이제 이만짝 고린도 교회는 어쨌든 완벽하진 않지만 자리를 잡았으니 리더십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좀 섬겨주십시오 하고 에베소라는 아주 우상 숭배와 철학의 도시로 또 복음을 전하러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풍편에 가슴 아픈 소식 하나가 전해진 겁니다. 선생님 혹시 고린도 교회 소식 들으셨어요? 왜요? 아니 선생님 떠나고 나서 아무래도 큰 리더십이 부재되다 보니까 교회에 그동안 쌓였던 잠복에 있던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불거지고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려 교회 안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큰 문제가 분파 문제였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너 누구 파야? 송목사 파. 너 누구 파야? 김철 목사 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연약함의 상징이죠.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 누구죠? 베드로파예요. 또 바울파, 또 바울파, 또 예수파까지 만들어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이게 제일 큰 교회 안에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머리에 수건을 뭐 써야 되느냐 벗어야 되느냐, 예배를 드릴 때 또 성찬의 문제, 음란의 문제, 별별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 에베소에도 하던 일이 있는데 내버려 두고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교통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 거리를 달리려면 한 지역에서 한 지역을 옮길 때마다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어디 쉽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가슴 아파 고민하다가 누구를 부르냐면 항상 바울이 목회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서 공고하고 힘들고 난감한 일이 생길 때는 부르는 동역자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임직식 때도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죠. 디도라는 제자예요. 나 좀 보자. 아, 선생님이 또 뭐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내가 마음이 급하다. 그래서 편지를 써요. 이것 좀 교회에 전달해 주고 와라. 그래서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디도가 갔다 와서 다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같은 책을 서신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편지 형식의 글이다 해서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이 고린도 전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을까요? 예, 첫 번째 편지죠. 고린도 교회 두 개의 편지를 보내요. 전서와 후서를 보내죠. 그럼 첫 번째 편지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을까요? 꾸짖고 지적해주고 고치라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내용들로 빼곡이 차 있습니다. 앞부분 그저 인사말 조금 얹어놓고 그래서 오늘 9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사실상 서론 부분입니다. 이 서론 부분이 그래서 뭐 덜 중요하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서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 이후에 고린도전서 전체를 가늠짓는 중요한 내용들이 이 속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몇 가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뭐로 부름받은 바울과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신약의 절반에 가까운 책을 썼죠? 근데 그 책에는 인사말의 두 종류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서신서는 사도라는 자기 입장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반드시 밝히는 서신서가 따로 있어요. 이 차이는 뭘까요?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의 현장에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전혀 시비를 일으키지 않았던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라는 밝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항상 시비를 일으키고 의구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교회는 자기의 사도권을 밝혀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안 가졌다는 얘기예요?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밝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또 혹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뭐 굳이 이렇게까지 자기가 사도인 것을 밝힐 뭐 필요가 있나? 근데 이것은 사실 개인적 차원 때문에 밝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했던 복음과 또 앞으로 전할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밝히는 거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명예 실추 때문에 밝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권에 대한 바울에 대한 의구심을 아직 흔쾌하게 거두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더 보십시다.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소수데네를 뭐라고 수식했죠? 바울이 형제라고 수식을 했어요. 근데 이 소수데네는 많이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지만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이 서신서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바울이 고소당의 공경에 처했을 때 놀랍게도 바울을 대신해서 매를 맞았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데네는 바울의 여러 복음의 형제들 가운데 참 바울의 선교 여정에 빼놓을 수도 없고 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형제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소수데네 또 형제라는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형제, 그 소수데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방금 서론 부분에서도 밝혔듯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당시 고린도 도시가 인구가 몇 명쯤 됐는지 아십니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입니까? 큰 도시입니까? 고대 도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당시 60만이었으니까. 지금도 사실 대도시 외에는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60만 되는 도시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정도로 큰 대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음란했고 새로운 지식 숭상에 빠져 있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재정이 흘러넘치다 보니까 온갖 방탕이 매일 흘러넘쳤던 도시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아주 절묘한 대조를 일부러 이루어 글을 기록하죠.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세상 속에 있는 삼일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총회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사실 기독교인들이 처음 사용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헬라 시대에도 에클레시아가 있었어요. 그 에클레시아는 도시국가들의 연합총회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이 연합은 뭘 결정하는 곳인가 하면 사람들의 이익과 세상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결정짓는 총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도 하죠. 바울이 고린도라는 이 방탕한 도시와 그 속에 뭐를 대조시키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대조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한번 하반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또 각처에서 그랬어요. 이 각처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라고 부를 때는 무슨 뜻인가 하면 가정교회의 전부다. 이렇게 건물이 각 건물이 있어서 유지되던 그런 형태의 교회가 아니고 그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각처의 가정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그걸 총칭해서 뭐라고도 부르죠? 그냥 뭉뚱그려서 고린도 교회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각처라는 말 속에는 왜 중의적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오늘날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인 오늘날의 교회도 각처의 교회 중에 하나로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서신은 출발은 개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쓰여진 서신이지만 그 서신에서 말하는 교회의 원리와 또 성도로서의 삶의 문제를 뭐 하고 싶었던 겁니까? 여기에서 적용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론 시간이니까 깊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 한 두 가지 좀 기도할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날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냄을 받은 그 당시의 사도로 사도는 끝났어요. 더 이상 사도라고 주장하거나 사도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 사도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사도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어제도 우리 낮 시간 설교를 통해서 들었죠.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까? 우린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들은 각자 이 한 주간도 교회가 돼서 어디로 보냄을 받는 거죠? 세상 속으로 보내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사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내어지는 거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보내어지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서 보내어지는 거예요. 빛으로서 보내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야 될까요?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또 한 주간을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참 회개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완벽했을까요? 완벽하지 않았을까요? 완벽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생겼겠죠. 음란한 문제도 일어났고 또 재정의 문제도 일어났고 사람 사는 데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죄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바울이 신학적으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그 의기로운 마음에 뭐 이렇게 좀 불편한 뉴스들이 나거나 하면은 막 화도 내고 심지어 욕도 좀 합니다. 저것들 왜 저런가. 그런데 아, 내가 그들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기 전에 정말 그들을 위해서 애틋하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교회라는 차원에서 기도 한마디를 하는 게 옳은 태도겠다 싶어요. 괜히 그냥 자기 분기에 그렇게 혐오하고 또 비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내 고통, 내 수치,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 한마디라도 보태는 게 옳은 태도이겠다. 사실 좀 반성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 거룩은 늘 현재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을 위해서 또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아울러 같이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세 달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따라서